시편 38번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주로 경건함, 위로 등과 같은 것들을 관심하도록 쉽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가 읽기에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경건함과 위로를 위해 시편을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시편이 경건하게 되는 길을 가르치며 또한 인간 생활에서 당하는 고난들에 관하여 위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책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시편에는 신성한 위로의 말씀인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로 성서회들은 종종 시편을 신약과 합본하여 인쇄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책에 나타난 경건함과 위로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러했었습니다. 나는 경건해지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경건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어디서 위로를 찾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함과 위로에 관한 책인 시편을 읽는 체험을 통과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건함과 위로를 찾는 방식으로 시편을 읽는다면 이 책을 읽는 것이 할렐루야로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경건함과 위로를 찾아 시편을 읽고서 할렐루야라는 종결에 이르렀다고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높은 계시가 있는 책이므로 할렐루야로 종결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경건함의 책이나 위로의 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편에는 경건함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고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경건함과 위로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경건함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경건함과 위로만을 관심하고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다면 비록 우리가 경건함과 위로에 대해 생각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경건함을 누리고 많은 위로에 참여할 것입니다.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관심할 때마다 내가 경건함과 거룩함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방식으로 시편을 연구하는 것은 경건함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을 영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인 집과 왕국인 성을 얻어 온 땅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경건함과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성이심을 가르치는데 이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충만한 회복이 있는 천년 왕국으로 귀결될 것이며 또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편이 주로 경건함과 위로에 관한 책이 아니라 천년왕국 동안 우주의 회복을 이끌어오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을 읽을 때 경건함과 위로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은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시편은 다윗뿐 아니라 모세와 몇몇 고라 자손들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작가들에 의해 구성된 것입니다. 결국 150편의 시들이 현재의 순서로 배열되었습니다. 나는 이 배열이 말라기 시대 이후인 기원전 40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배열의 순서는 매우 의미 깊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관한 시편 1편에 이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 2편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어떻게 그룹지어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102편부터 106편까지로 구성된 그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102편이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열쇠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심과 우주의 창조와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루심과 광야와 약속된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서술임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시편의 또 다른 그룹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어조가 바뀌며 시편 110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고봉에 이릅니다. 내가 믿기로 마틴 루터는 시편 110편이 모든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나온 시편들에서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면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 118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전진된 계시, 즉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돌로서 두 벽을 연결시키셨는데 한쪽 벽은 유대에 믿는 이들이고 다른 쪽 벽은 이방에 믿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돌이시며 하나님의 건축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은 새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는 시편 119편에서도 계시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거이심은 그분이 최초의 모퉁이돌이심에 달렸습니다. 만일 그분이 모퉁이돌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증거나 증인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과 119편을 함께 상고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증거이심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부터 110편까지 이를 때 이 그룹의 마지막 시편인 110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높은 방식으로 계시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세 시편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편 107편부터 110편까지를 하나하나 상고해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우리를 구출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을 위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한 위로입니다. 이 시편에 있는 위로를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서 신성한 위로를 말한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라고 말하게 하는 분이시며 위로와 돌보심과 구출을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인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2절의 구속함을 받은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함축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요 심지어 우리의 구속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에 있는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출하심을 누리며 그것은 매일의 그분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함축합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은다고 말한 것은 계시록 5장 9절과 일치하는데 이 구절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을 해석하는 데 신약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었고 굶주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처와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거처를 예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집에 있으며 우리에게는 매일 먹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을 말해줍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방황하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수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갇힌 데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인해 우리는 갇힌 데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로 인해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로 인해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을 봅니다. 17절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씀드린 백부장의 사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의 하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해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심.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항해자들을 돌보시고 구출하시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모두 파도와 폭풍우가 많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항해자들이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출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오만한 자들을 처리하시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 환경을 조정하심.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33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오만한 자들을 처리하시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 환경을 조정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은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연밭으로 바꾸심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과 36절은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출하심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출하시기 위해서는 시편 110편에 게시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으로 인해 그처럼 많은 것들로부터 구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므로 이러한 돌봄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며 이러한 구출은 그분이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건지심을 뜻합니다. 만일 시편 110편이 없다면 107편은 공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107편에 묘사된 돌봄과 구출을 원합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부유 안에나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시편 110편으로 인해 시편 107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에 대해 승리하심. 시편 108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에 대해 승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 1절부터 5절까지는 57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계시합니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에 대해 승리하심.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를 인용한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에 대해 승리하심을 묘사합니다. 이 승리를 묘사하는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시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시고 길르앗과 므낫세가 그분의 것이며 에브라임이 그분의 머리의 보호자이시고 유다가 그분의 홀이며 모압이 그분의 목욕통이며 에돔에게 그분의 신을 던지실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그분이 소리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기도. 시편 109편은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므로 그 시편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 기록된 시편 109편은 다윗이 그의 고난에 대해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다윗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판 유다를 가리킴. 8절은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인용된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판 유다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8절을 인용한 것은 시편 109편이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라는 것과 이 시편에 묘사된 고난들이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징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음 시편인 110편에서 응답됨. 그의 고난에 관한 다윗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109편에 있는 기도는 다음 시편인 110편에서 응답됩니다. 시편 110편은 시편 109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므로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뿐 아니라 승천 안에서도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부터 109편까지는 우리를 110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끕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높은 계시. 비록 시편 110편이 가장 짧은 시편들 가운데 하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우편에 앉히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은 신약에서 20번 이상 직접 인용되었고 간접적으로도 20번가량 인용되었습니다. 신약은 거듭해서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품에 있고 싶어하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설령 왕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아이에게 제공할지라도 어머니가 그곳에 없다면 그 아이는 나는 왕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엄마의 두 팔에 안기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는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그 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단지 그분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한 인격이신 아버지 안에 계시는 문제입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함축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승천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와 온 우주의 인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시편 110편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집에서 당신은 훌륭한 의자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발등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여전히 발등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켜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도록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시온은 땅 위의 시온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과 계시록 14장에 언급된 하늘에 있는 시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으로 휴거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하늘의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의 권능의 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시편 110편 2절에는 원수들이라는 단어는 열국을 가리킵니다. 오늘 열국은 그분의 원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에서 아랍국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그분의 백성이 빛나는 헌신으로 즐거이 자신들을 드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축어역으로 즐거이 헌신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원하여 제사를 드린 이를 뜻합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권능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 히브리어를 군대나 전쟁으로 번역합니다. 이 다양한 번역들은 모두 어떤 종류의 싸움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발등상을 소유하지 못하신 까닭에 오늘날은 여전히 싸우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끊임없는 싸움에 참여합니다.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합당치 않은 모든 종류의 입장에 대항하여 서서 그것을 무효화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와 싸움을 야기합니다.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 또는 군대의 날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빛나는 헌신으로 즐거이 그들 자신을 드릴 것임을 봅니다. 당신은 주님의 눈에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 곧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림이 일종의 빛남, 광채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비록 교회가 하락하게 되었지만 역대로 빛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그들 자신을 즐거이 주님께 드린 사람들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즐거이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드렸으며 이러한 드림에는 빛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노년 어느 날 호텔에 홀로 유숙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다비는 빛나는 헌신으로 주님께 드려진 자원하는 제물이었습니다. 빛남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번역본들은 장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빛나는 헌신은 장식입니다. 우리는 즐거이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장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신성하고도 하늘에 속한 광채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이슬같이 그분께 나아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빛나는 헌신을 보고 싶어 하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침의 태로부터 나오는 이슬을 갈망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는 제사로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사람들의 광채를 보기를 즐거워하시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는 여전히 그분을 적실 수 있는 얼마만큼의 이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도 적셔짐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그분을 적시는 이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적인 표현에 따르면 이 이슬은 아침의 태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실 수 있는 이슬로 잉태되도록 이 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른 아침 시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시는 이슬이 되기 위해 아침에 태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상실할 것입니다. 적시기는커녕 그분은 메마를 것이고 우리 또한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특히 청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연하고 부드럽고 순한 이슬을 필요로 하는 나무에 비유하신 것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의 주여 저는 주님을 적시기 위해 아침에 태에 잉태되어 태어나는 이슬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명하실 것을 맹세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후회하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2절에서 가리키듯이 능력과 권위가 있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4절에 게시된 대로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돌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이며 둘째 부분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에서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의 첫째 부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그분의 사역의 둘째 부분인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일상사를 관장하실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소유하고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이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시고 열방 중에 심판을 집행하심.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여러 나라는 온 땅, 곧 지구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이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파하시고 열방 중에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이기시고 왕들과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흩으시고 그분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 위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가장 큰 승리자가 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심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승리자인 전사이십니다.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싸우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적그리스도와 만국으로부터 모인 그의 군대들을 대항하여 홀로 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군대가 되는 그분의 모든 이기는 자들의 구성체인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실 것이며 그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대항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의기양양하게 그 머리를 드심.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는 싸우시는 동안에 목이 마르실 것입니다. 마실 물이 조금 필요하시므로 그분은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실 것입니다. 이 신의 물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빛나는 헌신으로 드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적시는 아침이슬이며 이기는 자들은 목마름을 해가라는 신의 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내내 싸움을 이끄실 때 그분께는 마실 물이 필요할 것이며 이 물은 이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이 해석은 신약의 가르침에 부합되므로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의 물을 마시고 그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승리를 거두실 것임을 뜻합니다. 머리를 아래로 떨구는 것은 패배의 표시이지만 머리를 드는 것은 승리, 곧 당당함의 표시입니다. 머리를 드는 사람들은 모든 원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원수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다, 나는 승리자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마시는 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전사요, 승리자요, 마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이기시며 또한 길가 시냇물 곧 이기는 자들을 마시십니다.